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큰 바다 이 바다의 그 파도 물결이 엄습해오는 그런 그 찬양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 일본의 불쌍한 그 영혼들이 떠올라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 일주일 동안 악몽 같은 그런 도후쿠 지역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더불어서 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미국 전 세계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입김이 이렇게 크고 엄청난 것인가. 정말 대책이 없구나. 정말 속수무책인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동북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일본말로 도후쿠 지역, 제가 참 아주 관계가 많은 지역입니다. 한 20년, 21년 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고 거기에는 첨단 기술 사업단지가 있어가지고 각종 그 전자제품과 반도체와 그리고 아주 고도의 그 하이테크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그런 고급 인력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센다이 지역이 그 온천 지역이면서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이제 늦겨울입니다만 이제 하늘에서 눈이 송송송송 내리면은 노천 온천 그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서 얼굴에는 시원한 눈이 이렇게 탁탁탁 떨어지면서 몸은 뜨끈뜨끈한 아주 신선과 같은 그런 그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을 그 유치하기가 참 좋습니다. 거기 와서 건강 관리하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후쿠 지역에 있는 히다치의 모바라 공장이라든가 여러 공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마냥 풀어져서 노는 게 아닙니다. 워낙 일본이 지진이 심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천재지변이 자주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예외 없이 다 정기적인 그 지진 대피 훈련 및 소방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몇 번 저는 귀빈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군대 군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을 퍼나르고 또 줄을 당기고 호수를 가져오고 차를 끌어오고 하는 아주 제가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속수무책일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무리 방비를 하고 깨어있고 대비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불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한 130명, 300명 이 정도 규모로 그냥 피해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또 1300명, 1만 명, 이제는 5만 명까지 행방불명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 사상자가 그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무엇보다도 그 어느 장면에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탁 안고 눈을 탁 감고서는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이 속으로 오열을 하는 그 옆모습을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이 소리를 내서 울지를 않습니다. 그 우리처럼 이렇게 다혈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 다 사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픔과 고통과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이 고통을 감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더 불쌍한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들이 어디 가서 그 말도 하고 좀 얘기도 하고 좀 울음도 터뜨리고 그렇게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격은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 단체 생활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졌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쌍한 거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 부르고 그 영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천재지변을 좀 그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아픔을 이를 악물고 그렇게 속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그렇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예비하라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깨어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깨어있습니다. 우리보다 철저하게 훈련이 잘 되어 있고요. 특히 반도체 공장은 사이렌 가스라고 하는 것이요. 공중에 공기 중에 노출되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발화점이 아주 낮아가지고 일반적인 휘발유나 일반적인 그런 케미칼 가스 종류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공기 중에 노출만 돼도 불이 붙는 사이렌 가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 있겠습니까? 예? 수백 가지 케미칼과 가스를 취급하는 그런 첨단 공장, 그런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근무하던 공장에서도 사이렌 가스가 한번 공기 중에 접촉이 돼서 불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모든 지혜와 컴퓨터와 방법을 동원해서 깨어 있습니다. UPS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어요. Uninterrupted Power System. 이건 뭐냐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0.2초 깜빡하고 형광등에서 깜빡깜빡하듯이 깜빡하고 꺼지면은 온통 불량이 생겨버립니다. 반도체가. 그런데예요. 거기가 보통 그냥 대충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한 주간 동안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내막을 모른다면은 그냥 대충 지나가겠는데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확실한 그런 인간의 최고의 그 선진국에서의 그 첨단 기술 산업단지가 이렇게 초토화되리라고는 저는 정말 상상을 못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정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자문을 해보고 싶어요.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모든 방법과 기술과 모든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이제 물었었습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재난을 당한 그분들이 그 마지막 때를 당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더 큰 규모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장면을 한번 미리 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질문이 1절에 보니까 24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참 궁금하죠. 참 질문도 참 잘했어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는 참 우리 현대인들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참 굉장한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 질문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아홉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홉 가지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해하리라. 즉 속이리라. 셋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넷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미 벌써 재난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사태라든가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미 벌써 민족과 각 족속들이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참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예외 없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기총의 그 제일 책임을 맡고 있는 한 목사님이 중들하고 원불교 책임자하고 또는 다른 모든 잡다한 불교의 책임자들하고 이렇게 한 회합을 가져서 거기서 회장을 뽑았는데 그게 스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참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책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꾸려나가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게 안 해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볼 때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간혹 어떤 분들은 조직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직위상 어쩔 수 없이 사회구조상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양심의 그런 꺼리낌과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모든 민족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과 그 따돌림 지금 눈앞에 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전부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독선적이고 우리가 앞뒤가 막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물을 타고 거기서 혼합으로 가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즉 속일 것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싶어도 믿지를 않고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대. 정말 과거 2000년 전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때를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특별한 위치와 사명과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도리와 그런 진리들은 우리가 굵직굵직한 건 다 아는데 어떤 때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왔다 갔습니까? 조용하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아까 말씀드린 아홉 가지의 마지막 징조 그것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참고로 우리 개역 개정판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다 개역이죠. 개역판. 근데 개역 개정판을 보면 절도 32절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예, 좀 이해가 가죠? 예. 바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노마에라고 하는 그 동사는 다 이루리라고 하는 뜻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To be finished 또는 to be made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뜻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o take place, to happen, to begin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질문했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홉 가지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take place, happen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 또 한 가지 더 확실한 말씀을 찾아보면 바로 34절 같은 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질 때 이 세대라는 것이 영어로는 generation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한 세대 두 세대 하는 그 사람의 generation뿐만 아니라 시대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원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 마지막 때예요. 지금만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때도 종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2011년 현재 지금 마지막이라고 자꾸 날짜를 정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소개처럼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오직 받은 자만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거를 어떤 이단 종파 때문에 종말 자가 들어가고 구원 자가 들어가면은 그 타부시 하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는 all these things will take place.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 나고 있는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너무나 확실한 징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볼 때 문제는 사람들이 깨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징조들이 있고 확실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도 왜 깨어나지 못할까?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 깨어있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자신도 못 깨어 있었어요. 사실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에요. 신학도 하고 그렇게 유아 세례 받고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늦지막해 이제서 우리 아미 선교회 연결되면서 그냥 그 뜨거운 거를 제가 맛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깨우는 사람이 있었죠. 깨우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마이클 박 목사님. 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깨우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군대 생활해 본 분들은 알죠. 그냥 불침번이 보초병이 경비병이 깨우지 않으면 다 몰살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이 파수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파수꾼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파수꾼이에요. 내가 보니까 참 어떤 사모님은 산모들 모임에 가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대화를 통해서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그것 좀 보여달라, 저것 좀 보여달라, 베리집 좀 보여달라. 이제 처음에는 전혀 귀를 막고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은 솔솔솔 이해가 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걸 봐요. 뿐만 아니죠. 또 어떤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아들은 또 거기 큰 교회 가서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교사들과 학생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핫디스커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정말이야 그거? 그 정말 이제 마지막 신호라는 게 그 무슨 책이야? 나도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막 하나 둘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각자 자기의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면은 제가 보면 참 우스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전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얘기 안 해도 압니다. 하여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안타까우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깨워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주님한테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제가 너무 감탄을 하는 것이 하늘 뭐 복사하고 CD 종이 뭐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틈만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이게 참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첫째,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천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13장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깨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깨라 그래가지고 깨어집니까? 저는 참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회개하라고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하도 회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머리를 벽에 찍고 그냥 아무리 뭐 발을 굴르고 애를 써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 육신에 원하는 그 나의 취미, 나의 그 생각, 나의 그 어떤 고정관념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틀린데, 이것이 왜 나쁜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꽉 자리 잡아가지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는 것이 깨고 싶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야 됩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누굴 보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어려운 환난을 당해가지고 아주 쓰나미를 만나가지고 그냥 정말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나온 분들 이제부터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 찬스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먼 곳에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하고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 거룩한 분, 그분은 정말 내가 짐작도 못하고 측량도 못하고 거룩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리한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고요.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우리한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 참 그러신 분이에요. 야곱이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가 잠을 깨어 가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엄청난 깨달음이죠.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가 인생이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 그렇게 먼데 거룩거룩 정말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등을 돌리면요 주님께서 오고 싶어도 오기 어렵습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은혜 주려고 할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 나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 중얼중얼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내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잠을 깨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있으면 좋겠어요. 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 신구약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고 측량할 길이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러신 분인데도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눈이 멀어서 죽든지 두려워서 그 앞에 서지를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요.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을 가리고 올 정도로. 네? 그러니 하나님을 그 영광에 저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저희 주변에 하나님 봤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눈이 안 멀었을까? 하나님 보고도 어떻게 그 제가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죠. 아무도 하나님은 본 사람 없으되 그 독생하신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느니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거기는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독생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걸 번역할 때 아 이건 어려운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걸 독생자로 말을 바꿨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바꿨죠.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 번째 이유 뭐가 있을까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큰 원인 중에서 세 번째 예, 죄 맞습니다. 죄가 가리면요 그냥 유리창에 그 때가 끼어서 밖에 안 쳐다보이잖아요. 불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또 그렇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쉬운 말씀으로 한두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불순종. 예, 불순종. 예, 맞습니다. 결국 순종은 믿음인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 때 깰 수가 없죠. 깨고 싶어도 깨지질 않죠. 그러니까 그 순종은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죠. 그죠?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나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나의 행동이 따라가는 그 진정한 순종을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 또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 아주 큰 게 아직 몇 개 더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아, 못 깨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보시고 아시고 내 생각,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아시고 내 장차 앞날까지도 훤히 보시는 그분, 와 정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숨쉬기도 어려워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은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한 분 한 분한테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요.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임합니다. 그냥 대충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과 의심과 이거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주님 뵈면요 그 앞에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걸 머리로 깨닫습니까? 내 머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속에 컴퓨터보다도 더 기억력이 작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을 내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설교한다는 게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화시켜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참 어리석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Almighty God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그분을 내 머릿속에 이해하고 아예 그분을 자꾸 이렇게 분석하고 그분을 자꾸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뭐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를 아예 노력 자체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아예 주석을 하나도 안 봤어요. 참 제가 처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렸는데 요즘 우리 최 목사님도 가끔 어디 가서 저기 해외에 가서 막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 전에는 굉장히 유식하고 체계적이고 그랬는데 굉장히 무식해졌습니다. 장로님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무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 같이 그냥 예? 단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세밀하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 여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예? faithful하고 sensible한 servant. sensible이 뭐냐면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이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을 때 이거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죄를 없앰으로 전지전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정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의 세계는 남자 여자 따로 없어요. 남자다워야 돼요. 남자다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누구 사람 앞에서 서질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국민학교 때도 여학생들이 공원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빙 도망갔어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제가 왜 여기 서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주님 아니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참으로 이 어리석은 게 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왜 깨닫지 못하냐면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배짱. 아주 대담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그걸 저는 이제 소위 어리석은 용기라고 부르거든요. 어리석은 용기. 그게 뭐냐면 아 죽으면 그만이지. 아 죽어 버리지 뭐. 난 죽으면 돼. 자살하고 말이죠. 그냥 눈 가리고 꿩이 도망갈 때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막 푸드득거리고 도망가다가 사냥꾼이 총 쏠라 그러면 그냥 머리만 쳐봤고 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담력도 그런 담력이 없어요. 망하면 그뿐이지. 아니 내가 뭐 감옥 가면 되지 뭐. 아니 죽으면 되지 뭐. 천만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천국의 소식도 들었고 지옥의 소식도 보았고 정말 신기한 그런 모습들을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같이 쉐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용기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지혜로서 정말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는 전략인데요.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어나도록 경성하도록 옛날 이스라엘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단이 전략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가 그냥 와서 무는 게 아니에요. 사자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기둥에 메어놓은 건데 그것이 대들 때 자꾸 물릴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퍼밋이 없으면은 마음대로 그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의 그 전략은 너무나 교묘해서요. 우리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다만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첫째,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을 할 때 그 마취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죠. 간을 빼가도 몰라요. 그냥 깜빡 잠들어가지고 속에서 뭘 빼갔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그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근데 이 마귀는 사람을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전혀 인식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대충 그 무감각한 거를 깨어나기 위해서 그 청심환 같은 거 또는 그 깨어나는 그 약을 뭐라 그럽니까? 그 약품들이 많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깨어나게 투입하는 약들. 각성제라든가 또는 뭐 커피, 잠 오면 커피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다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성제는 부작용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성제만 받으면은 그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잠들게 하고 혼미케 하고 속이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세상 그 물질로 약품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항상 문제가 뒤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각성제는 정말 놀라워서 참으로 너무나 정말 아무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각성제는 그냥 어떤 신경이 꼰두쓴다거나 또는 두렵다거나 또는 뭐 초조하다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약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떤 각성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이완제라든가 또는 통증을 없애는 약품이라든가 또는 긴장을 해소하는 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받으면 일단 그거는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긴장이 되지도 않고요.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아파도요. 또 쓰나미를 만나도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주는 그 사단이 주는 그런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약품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각성제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너무나 그럴듯해요. 그 각성제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하면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릴 거고 너는 이러이러하면은 너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거고 아주 정말 합리적이고 그리고 카운슬링 기법과 첨단 기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논리들과 학설을 통해서 그 다가옵니다. 또 실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존하기 시작하면은 가면 갈수록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냥 골마서 나중에는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의 전략 속에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예외 없어요. 세상에서도 아주 바쁜 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바쁘게 그냥 뭘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그 프로그램과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이벤트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다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그 전략은 넓은 길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예? 아주 그 실용적이고 아주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또 좌절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 지혜롭게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이 사단의 전략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 그 전략을 달리 쓰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주위에서 칭찬을 못 받으면 괜히 섭섭하게 자꾸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게 되고 그런 어떤 좌절하게 하는 그런 영이 돌아다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정말 깨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430년 동안 좌절과 탄식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막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모든 그 눌리고 지치고 상처받았던 그거를 다 굴려보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길갈. 예? 길갈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다 집결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직전에 점검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길갈의 역사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정말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전략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참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에는 우리 원입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거는 사단의 전략을 깨부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단의 전략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아주 정면 돌파를 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것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매일 매순간 시쳐내도 계속 그게 기어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따라오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무찌르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쓰나미 앞에서 그냥 모든 장비와 기술과 총 노력을 동원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만이 바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사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는 올무를 잘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마귀한테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 그러면 깨어 있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벌써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반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몇 가지만 우리 더 같이 생각해 보면 첫째는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경제학에도 매크로 이코노믹스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가 있고. 근데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아미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우리 브레이크 타임에 많이 제가 접수를 합니다. 참 NOW, New World Order, NW, New World Order에 관한 거. 이거는 세상과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어떤 무엇이 666이다 무엇이 이건 사단의 도구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핀포인트 하기 전에 큰 그림 빅픽처를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좀 그것 좀 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현재 상태 어떠실까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 인간이 세운 바벨론을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지금 싸우려고자 하는 바벨론 그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몇천 년 전이나 이천 년 전에 지금이나 변함없이 형태만 바꿔가지고 계속 바벨론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달라져요. 지구랏 같은 바벨론 탑이 있는가 하면 또 언어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컴퓨터 베리칩이라든가 또 조금 있으면은 바이오칩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바이오칩은 정말 그거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이런 세포 같은 거예요. 이 오게닉한 거.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와 같은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살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본의 히다치 중앙연구소에서는 저한테 아주 비밀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비밀 시크릿 프로젝트로 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타코 프로젝트라고 타코가 일본말로 문어예요. 타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한 지가 벌써 거의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고 그 속에 어떤 부분 부분의 그 방법론, 어떤 칩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 속의 한 부분이라는 거를 보셔야지 인간의 그 바벨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되지 어떤 한 개 한 개를 놓고 우리가 정신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런 베리칩을 받지 말라는 건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방법론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슨 뭐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뉴 월드 오더가 생기고 빌더버가 생기고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그것만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그걸 전파해놓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오시는 주님을 정말 감사함으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임재하심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또 지식과 정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칩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분이 내 몸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내 속에 오시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서 예?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그냥 이런 옷입니까? 만약 이런 옷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또한 또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의의 옷, 평강의 옷, 감사의 옷, 찬양의 옷, 예? 사랑의 옷, 의의 옷 이거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안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관한 문제지 예? 우리 육신은 다 썩어없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나중에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옷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갈아입읍시다. 그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음으로써 우리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또 이렇게 철야기도를 통해서 기도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란 축복입니다. 아니 저 자신부터 벌써 축복이에요. 응? 이렇게 정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지금 있었더니 주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사다망한 사람이다 보니까 와서 요새 영 입산 수도하더니 안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비싸게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만 하고 싶어요. 어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다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냥 온전히 주님과 지금 만나고 싶고 그냥 음성 듣고 싶고요. 새 옷을 갈아입고 싶은데 정말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매 순간마다 우리 아미 선교계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참 기도 공동체에 속하고 우리 찬양 공동체 이제 이번 주일 저녁에 좀 불 떨어질 건데요. 찬양에 대해서 우리 공 목사님 또 소개하실 텐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노아 때. 더 이상 뭐 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가 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참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부인하다가 세 번 부인하다가 세 번 이제 고백하고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뭐 각성제를 먹어서 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그분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은 깨지는 거예요. 예? 그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만드는 동안에 뭐 하셨을까요? 네? 정말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길이길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거예요. 그 뭐 노아의 식구 8 식구만 살리고 그 소중한 생명들이 그냥 몰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쓰나미는 뭐 정말 약과죠. 그때는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 지구가 다 물에 덮여서 다 죽었으니까요.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번에 그런 게 아니라 12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예? 120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두신 그 사건을 보고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부패하고 하나님의 신을 거둬가니까 하나님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무능해진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예외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걷어가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우리한테 깨닫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과 정보가 많다 할지라도 깨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각성입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참 부패와 우리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엉망같은 그런 죄악들,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이 벌거벗은 이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그 당시 120년 동안 노아의 시대에 기다리신 것처럼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의 종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 지진심판, 쓰나미 심판도 무섭지만 제일 두렵고 무서운 거는 여호와의 신을 거둬가는 거예요. 성령을 거둬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말씀도 못 깨달아요. 사랑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나의 모습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우리는 좀 오늘 이 저녁이 천년 같은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정말로 이 베드로의 그 참 진심 어린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참 당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고 또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잠시 속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나는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그렇지 못하군요. 정말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 주님 나는 아버지 너무나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아버지 빠져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깨어있지 못한 이유가 아버지 무엇입니까? 주님 너무나 여러 가지 아버지 장애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나이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신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일본 땅의 그 대지진과 쓰나미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쉐이크되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